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의 시험은 다 끝났는가? 본 항목은 마가복음의 서막이 이제 종결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은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첫 절인데 예상을 지었고 성령이 예수를 즉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즉시 몰아냈다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은 좀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왜 광야에 이미 와 계신데 광야로 다시 데려가셨냐. 그러니까 더 깊은 광야로 몰아가셨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요. 예수님은 이미 순종과 겸비와 희생의 표시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 받으셨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곧장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 사탄의 시험을 먼저 받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 항목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캐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탄에 대한 것을 잠시 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탄의 정체란 무엇인가? 사탄의 근원은 뭔가? 사탄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극히 제한적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깊이 관련이 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사탄이라고 옮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의미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고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말로 또 뭐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그 마귀라는 말은 물론 우리나라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사실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영어로는 그냥 데보. 근데 비방자, 중상몰에 간다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악의 본산이에요. 속이고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라고 이렇게 위장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별도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이를테면 뭐 자존하는 존재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하나님 위에 모든 다른 존재가 독자적으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탄을 처음부터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지으셨죠. 근데 그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세계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과 악이 서로 패권을 다투면서 싸운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서로 이제 이를테면 좀 대등한 관계라 이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다툰다 싸운다. 근데 쉽게 말하면 선한 신이 따로 있고 악신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상은 사탄을 피조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원래는 광명한 그야말로 훌륭한 빛났고 아름다운 능력이 큰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타락을 해서 다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독립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다가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졌으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신의 악한 성품을 따라서 하와로 유혹을 했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테면 선악과를 자꾸만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하여금 독립하라고 자꾸만 부추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인간의 역사가 보면 결국 따져보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간이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뭐 우주를 탐사하고 뭐 이런 일까지 나오죠. 또 뭐 인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고 또 그 활동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가 어떤 과정과 상황 속에서 타락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탄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탄의 활동이라든지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사탄은 어떤 악한 에너지 혹은 나쁜 사상이 아니에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사탄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체는 지와 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사탄 분노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자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다른 그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Evil Spirit.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라 불렀죠. 사탄의 존재를 이제 부인한다든지 뭐 그것은 하나님의 나쁜 세상의 사상이야. 그것이 사탄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니까. 악은 뭐 사람이 나쁜 생각이야. 뭐 사람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런 어떤 악한 일을 뭐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사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사탄의 활동 가운데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공작하기도 해요. 우리가 왜 그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사탄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랬죠. 물론 베드로가 사탄 자신에만 아니지만 사탄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그 다음에 유다의 경우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죠. 사탄 자신이. 광야에서도 사탄 자신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축기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런 것을 볼 것인데 축기 혹은 뭐 축사라고 그러죠. 실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그 악한 천사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악령들을 부리면서 세상의 조직, 인간들의 어떤 체계, 인간들의 어떤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자기 술책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지만은 또 집권적으로 통제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그 같은 악한 영향을 계속 주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탄이 죽지 않았습니다.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 노릇을 이를테면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이제 이건 우리들의 문제인데 모든 것을 다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냥 그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건 사탄이야,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뭐 조금만 해도 뭐 그냥 마귀에 물러나라. 뭐 몸살이 나서 뭐 독감이 돼서 좀 괴로워도 뭐 독감 귀신 나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건 좀 굉장히 안 되죠. 사탄의 짓이라고 전가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는 쏙 빠지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실수도 하고 죄도 죄인데 그거 다 사탄이 그 한 일이지. 나는 하기를 원치 않은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하와의 그 스토리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추궁하시니까 아구 그 뱀이 와서 또는 사탄이 와서 나보고 이걸 먹어라 그러고 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 자기는 쏙 빠져버리죠.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 뭐 사탄 만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와를 나한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이후로 인간은 그런 식으로 계속 남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도 책임이 있고 유혹을 받고 넘어간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사탄의 활동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위험은 뭐냐면 사탄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 머물면서 균형되고 건전한 자세로 사탄을 대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하되 사탄 공포증이 걸려서도 안 되죠. 사탄은 사실 예수님의 피 앞에서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아까 뭐라고 했지? 비방자라고 그랬죠. 이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비방해요. 뭐 조그만 것만 있을 때 확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려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욥기에도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중상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피를 이를테면 그리 몸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증거로서 보이시면서 물론 하늘 아버지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속죄로서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뭐 죄도 짓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지도 않아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되면 어디든지 동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일도 못해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자신의 왕국을 강화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들을 오도하기 위해서 맹활약 중이에요. 그의 최대 목적은 예수님에서 이제 시작된 출발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일을 아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초두부터 완전히 꺾어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싹 나는 거 싹 잘라버리면 안 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요단강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 현장에 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사탄이 움츠려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해서 가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이 충만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냐 진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와를 또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탄이 광야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대 그 속에 이벤트가 선포되는 그 시점에 와서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또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은 악과 선 사이에,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현재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한된 통찰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역사의 이 휴먼 드라마 뒤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사실입니다.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왕국 사이에 전쟁의 격전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에요. 바로 이 교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삶 속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이 격전지가 됐는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죠. 그런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계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것을 정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복하라는 것이 뭐 그 오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사탄은 자기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시켰던 것이고, 또 그 인간의 타락을 다시 번복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인간들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자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류는 어둠에 빠졌고 자신의 통치권을 잃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통치권을 포기하시거나 거두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만 그것이 유보됐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될 때 다시 그 통치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속의 차원이 이렇게 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인간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거죠. 사탄에게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공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슨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굶주릴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뭐 음식이 없고 더 깊은 광야에서 마시는 물도 없고 인간의 모든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쉬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하고 황량한 것이고 야생동물이 울부짖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에 빠지면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하시기 전에 싹을 잘라내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실패한다고 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최고의 장소하고 최고의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사탄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자기가 거머쥐고서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는 사탄의 야심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맹활동 중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으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사탄의 그 철두철미한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비전은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약화시켜서 적용하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사자, 그 이가 다 빠지고 없다고. 겁내지 말라고. 물어봤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는 그 사자 종이 호랑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종이 사자라고 해야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삼킬 수 있어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그 악이라는 말은 원문에 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evil, 악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evil one.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 난의 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또 적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악한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기보다도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자에게서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그 악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맥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광야의 그 시험 받으신 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뭐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은 마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죠. 거기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10절, 12절, 13절 이렇게 여러 절을 하해서 길게 수술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딱 한 절이에요. 실제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는 것은 13절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광야의 시험을 진술했을까 하는 거죠.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광야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 같죠.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거기 쪽 훨씬 더 시사적입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광야의 그 시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까지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 스토리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그것에서 완전히 종결됐다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ongoing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 스토리는 현 단계의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그러니까 그 소막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야 40일 동안의 시험 사건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까지 가는 것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시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광야 40일간의 유혹들이 다. 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한다든지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테스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이런 것이 광야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광야에서 이 승부가 깨끗하게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광야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상술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까지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는 광야 40일로서 다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안에 중요한 우리들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교회의 구속의 드라마에 있어서 중요한 실체예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유혹을 대항하시고 이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우리들께도 옵니다. 근데 마귀의 공격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불혹 진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어에서 불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불혹이라는 것이 유혹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혹 진연이 40세예요. 당시 사람들은 뭐 성숙해서 40대면 유혹을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죠. 그런 나이를 불혹의 나이를 정한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유혹에 관한 공자도 뭐 명자도 다 예외가 없죠. 성경을 뭐 오래 보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경건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안 걸린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탄은 휴가를 가지 않아요. 뭐 목사들은 안식년도 가고 다 그러는데 사탄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불철주야. 자기의 그 악령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훈련을 잘 시킵니다. 철학도 더 잘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사탄이 더 먼저 합니다. 더 많이 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파쇄하려고 사익을 다하는 존재고 광야의 시험은 그래서 현재 연속 상영 중이에요. 마귀는 이래저래 지면은 반드시 리턴 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턴 매치를 하기 위해서 와신 상담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까? 죄에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뭐 처음에는 마음도 괴롭고 뭐 혈기도 막 하겠지만 와신 상담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문자대로 뭐 모시잔뜩 박힌 판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뭐 그런 거 안 하죠. 잘 여기 다 잊어먹잖아요. 그냥 마귀는 이래저래서 지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래서 다시 달라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말을 광야 40일 시험 때 했죠. 똑같은 말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천사들로 이렇게 붙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사탄도 성경을 인용을 잘해요. 성경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용하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오용하고 성경을 잘못 아주 오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순전히 나의 어떤 실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사탄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악한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방해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드시고 허락하시고 또 계속해서 시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을 자기가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사탄에 의해서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이 패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보고 네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시험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뜻이고 마귀가 사용할 때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소재지만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고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왜 테스트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왜냐하면 테스트라는 것은 상품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죠.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완벽한 엔지니어링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은 그럼 실제로 만드는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해야죠.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요단강에서 바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자신의 헌신의 참됨을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늘 테스트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지나 보면 아니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또 지었지?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테스트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산정위까지 올라갔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산정에서는 다 할렐루야 그러고 다 익사이팅 하지만은 계곡에 오면은 그 어둠과 그 추위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받으신 다음에 즉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데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 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같은 메시아에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산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